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들을 만한 마음에 귀한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로 되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구역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동안 그 중세, 근세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약했고 또 마치 성령님을 성부, 성자의 신여나 부하인 것 정도로 설명해가는 신학자들과 교회들로 인하여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그 행하시는 능력이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능력들이 많이 약화되어지고 형식의 치우친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고 진리에서 오히려 혼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그러한 개혁의 운동들이 Reformed Movement가 있으면서 이제는 성령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알면서 너무 익사이팅해진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성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치중하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체험적인 부분에 대하여 치우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성령에 대하여 너무 지성적으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러나 성령의 운동력과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극단주의에 빠졌어요. 이쪽 하나는 지성파. 그러나 이번엔 너무 성령에 대해서 알면서 기쁘고 좋아서 체험하기를 원해서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970년대 그 부흥회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면서 이런저런 교단을 초월해서 성령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체험 위주의 성령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성령 그러면 신비주의인 어떤 체험을 주시는 어떤 그러한 분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다,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마치 보고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답답한 이상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방언을 하지 못하면 또 신앙적인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곧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드리고 인도해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보내주시는 걸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비적인 체험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현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고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 절만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까닭을 아주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 부분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뜻이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가 성공할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내가 무언가가 유명해질 때에, 당당해질 때에, 내놓을 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구절구절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잘하고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 그 이전의 4절부터는 인생의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왜? 그들을 의지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그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무함이 헛되도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하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게 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그 도움이 되시는고 하니 라고 하면 쭉 얘기를 나오는데 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압박당하는 자, 압박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공하는 자, 권력을 잡은 자, 승승장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자를 꼽으실 때에 어떠한 자를 먼저 꼽고 있습니까? 7절에 어떠한 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특별히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은 얼마나 압박합니까? 영육간의 여러분은 얼마나 압박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줄이게 만듭니까? 영적으로 줄이게 만들고 육적으로 줄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또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매일 모자랍니까?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는 인간이 많으며 삶이 많으며 이렇게 내가 압박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을 주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도 분명히 오셨지만 우리가 압박당할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줄일 때에, 우리가 갇혀버렸을 때에,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것에게 충만을 주고 그것에게 자유를 주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넘어지고 창피당하고 이러할 때에, 예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부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압박당하고 줄이고 갇히고 소경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안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비굴한 자에 대한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 압박당한 자는 압박당하니까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것이고, 줄였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갇혔으니까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고, 눈먼 자니까 눈을 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하면서 나가시면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왜 연속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바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굴해질 때 있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비굴할 때 있습니다.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나게 비굴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남모르게 비굴할 때가 있어 마음 아파할 때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지도 아니하시고 손붙잡아 주시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안타깝게 여기냐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은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은 자. 세상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배고파 굶주림에 밀리다 밀려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족쇄로 인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릎을 꿇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비굴하게 세상 권세에, 사단 마귀에게 무릎을 혹 꿇은 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저 비굴한 자, 저 비겁한 자, 우리는 돌을 들어 그것을 내 자신에게나 혹은 상대방에게 던질 만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지만, 음란을 행하다 도망을 치는 여인을 가로막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인에게 던지라고 막아서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그 행동에, 우리가 비겁하여 비굴한 자가 되는 그 행동에, 결과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죽했으면, 네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네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됐느냐라고 먼저 끌어안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내 기대만큼 하지 못할 때에, 상대방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살지 못하고 내 무릎이 비겁자처럼 비굴한 자로 무릎이 꿇리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그 재산이 탐내서 형과 아비를 속였던 그런 비굴한 자였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던 그런 비겁자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별명은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던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여 비굴하여 자기 꾀에 잔꾀에 넘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여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창피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 등 뒤에 쓰셔서 가장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며 끌어안아 올리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원망 반 슬픔 반으로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인자에 오시는 것입니까? 진작에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인자에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측은하여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잘 압니다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까?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살아서 스스로 발을 딛고 일어나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내실 것이 뻔한 것을 이미 작정하고 오셨으면서도 왜 그때 오셨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 나사로의 부활, 그것의 관심보다는 바로 그때 나사로의 그 온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픈 마음을 함께 하시며, 아니 그 슬픈 마음보다 더 슬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슬플 때 그 슬픔을 가장 더 알고 슬퍼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칼을 들고 일을 하다가 자기 살을 뱉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도저히 안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습관상 관습상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가장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드립니다. 손을 비었어요. 안 아파요.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여보, 내가 함께 갈까요? 아니요, 당신은 집에 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제사장에 왔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결하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세 번 외치면서 회중에서 진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 시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과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또 식구들도 그를 만져서도 안 되고 말을 건너서도 안 되는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외쳐댑니다. 감히 문둥병자,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불결한 자, 정죄받은 자가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어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그 식구들도, 사랑하는 식구들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자, 세상에서 가장 정죄받은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외침에 가슴 아파하시며 손을 내어 기도하셨더니 그 상처가 났고 깨끗해짐을 판정받아 저들이 저가 다시금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오늘 말끔하게 입고 우리가 미소로 맞으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렇게 눌리고 밀려서 영적 문둥병자가 되고 삶의 문둥병자가 되고 압박당하고 줄이고 갇히는 그런 압력에 밀려서 오늘도 비굴한 자가 되어 무릎이 꿇려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혹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먼저 보고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앓고 있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열망하며 여러분을 낫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길 원하며 일으키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비로, 따라해 보세요. 나비로, 비굴하지만, 비굴했지만, 주님 그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죄를 져도 좋습니다, 막연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시다가, 믿음으로 사시려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다가 비굴해지는 그때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힘을 내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결코 더 우리를 선하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먼 길을 날아갔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끔 이 독수리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죠. 이 독수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이 눈물샘이 이 자극이 되면서, 압박이 되면서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향이 틀렸구나 해서 회도성을 하면서 그러면 눈물이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비굴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서럽고 외롭고 한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더욱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옆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보세요. 보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예수님 이리 보이는데. 리빙 갓, 사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이렇게 피부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압박당할 때에 여러분의 압박을 풀어주시고 배고플 때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갇혔을 때 여러분을 해방시켜주시고 눈이 가렸을 때 눈을 여시고 비굴한 때도 여러분의 꿇린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과 창조의 교회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오늘날도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놀랍게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곧 호흡이 끊어지며 그 토마가 소멸할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늘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집 나가 방황하며 방탕하는 그 탕자를 위하여 날마다 동구박태에 나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였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 길을 갔을지라도 방황의 길을 갔을지라도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굴할 때조차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굽은 길을 펴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대대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하나님을 모신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견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사업들 위해 야곱의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혜택만을 받으려고, 미국의 신세만을 지려고 살려고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했더니 살기 좋다더라, 미국을 했더니 애들 키우기 좋다더라, 미국을 했더니 가진 것이 그래도 한국보다 많다더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의 평가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기 위하여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보다 미국 사는 것이 나아서 여기 우리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만족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갈걸, 어디로 갈걸,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혼란하며 환란 속에 스스로 여러분을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보내시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뜻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문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가 사거리에서 크게 외치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외치고 있더라. 그러나 아무도 그 지혜를 듣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지난번 타임즈인가요? 거기 보니까 두 과학자가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과학을 얘기하는 과학자와 모든 지식과 과학 맞는지에 근본을 둔 과학자의 서로 디베이트가 일어났습니다. 토론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 말하는 과학자 말은 다 맞고 제가 보기에.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를 두고 말하는 그 과학자의 말도 다 맞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놨더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 빼놨더라고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길쓰고 하나님 했다는 것만 빼놓고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그런 모순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우리의 일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야말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건가,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소유에 속한 사람, 자연인으로서 아니 그보다 더 못하여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 뿌려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것입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사는 목적을 주 안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들을 통하여 정말 해같이 빛나며 보석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받으며 진실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주세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그 귀에 귀 기울이시기 시작하시면 지나가는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철모르는 아이의 말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신문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 헌신하다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요, 그러한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분별케 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지 못하다가 되어진 현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오지요?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나바파다, 예수파다, 교회가 나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하여도,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였다 하여도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나뉘게 돼 있고 소란하게 돼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삶을 이 시간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6절부터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않고 내가 앞서게 되어지면 시기와 분쟁과 갈등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며 끝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나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명령받은 것을, 행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각오로 올 한해를 여러분 마감하시면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해를 결론짓고 각부 총회와 또 앞으로의 총회를 준비하며 진행시키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분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모든 교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신비에 속한 일들을 또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포회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들을 온전히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시고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교회를 향하신 또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목격하며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고 역사되는 산 신앙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라 한 것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잇게 하셨기에 되어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이 행하라 하여 행한 무익한 종임을 이 시간 분별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 어떤 인간의 욕구, 어떤 인간의 주장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쫓아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도 열매질 수 있도록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